출애굽기 20장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전부 20계명은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계명입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 10계명을 그래도 크리스천들은 이 10계명을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들 하는 것을 봅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데 사실 이렇게 십계명을 기준 삼기를 원하죠. 또 이상하게 설교에서 무엇을 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데, 근데 십계명은 또 기준으로 삼는다. 막연하게 그냥 종교적인 기준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십계명을 읽었습니다, 학생들이. 근데 그냥 읽기만 하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피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구약의 율법은 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세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둘째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라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오죠.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죠. 8절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십일조와 재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 도둑질하는 것이 되고 이것을 내게 되면은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는 말이 참 처음으로 나오죠.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 분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시험하라, prove라는 얘기, prove. 여기 시험은 뭐 유혹이 아니라 prove하라. 한번 이렇게 해봐서 내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하면 너희가 prove 해봐라, 증거하라, 이런 뜻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이제 율법서에 보면은 사람의 것을, 사람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거죠. 잠언서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6장에 그 30절 31절 보게 되면 그 도둑에 대해서 나오는데, 도둑이 굶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했다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나 만약 들키면 일곱 배로 갚아야 하리니 자기 집에 모든 것을 대신 주어야 하리라. 이 도둑이라는 것이 안 들키면 괜찮은데 들키면은 일곱 배를 줘야 된다. 주님께서 그랬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존재가 첫째로 사탄입니다. 사탄이가 말씀을 도둑질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생명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생명을 뺏어가고 멸망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나 사탄이가 우리를 도둑질할지라도 한 길로 왔던 사탄은 일곱 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죠. 구약에 보면 일곱 배로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신약에 보게 되면 일곱 길로 물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을 영위권에 취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할 때 일곱 배로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시험이 있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은 참 사탄의 도둑질한 것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곱 배로 물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럼 사탄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사탄은 바보죠. 사탄은 도둑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주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인자가 오는 것은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둑질도 어떤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은 그거야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 죄도 없는 사람을 모략을 해서 중상 모략을 해서 그 이름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귀한 이름이 도둑질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내용이 그 잠언에 또 나와요.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잠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잠언 16장에 27절부터 보게 되면은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부엇들을 갈라놓느니라. 난폭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꾀어 선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그는 비뚤어진 일들을 도모하고 눈을 감고 그의 입술로 선동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차지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의 일의 결과는 주께 있느니라. 경건치 못한 사람이 꾀하는 악이 입술로 결국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건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거 도둑질인지 모르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에 보면 또 참 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순결한 여인을, 순결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 순결함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리는 사람, 결혼했다가, 이 여자가, 순결하지 않다. 처녀가 아니다. 그래서 내쫓아가지고 도둑질하는 그 순결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아 동침하고 그녀를 미워하여 미워하게 된 거죠. 미워하니까 도둑질한 거죠. 그녀에 대한 비방거리를 삼아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취하여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 보니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노라 하거든. 그때 그 소녀의 아비와 그녀의 어미는 그 소녀의 처녀성의 표를 얻어 성문 안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져가서 그 소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그녀를 미워하며 보소서 내가 내 딸에 대한 비방거리를 삼아 말하기를 내가 알고 보니 당신의 딸이 처녀가 아니었노라 하는데 이것들이 내 딸의 처녀성의 편이다 하고 그들은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그 옷을 펼지니라. 그리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에게 벌을 줄 것이며 그들은 은 100세겔로 그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그 소녀의 아비에게 그것을 줄지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또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될 것이며 그는 그의 평생 동안 그녀를 버리지 못할 것이니라. 참 이게 가장 정말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누명을 씌웠다는 거. 이거 도둑질이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 봤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속을 새길 때 그 부모의 아주 귀한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다시 보면은 그 어떤 사람에게 고집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비의 음성이나 자기 어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그를 훈계하여도 부모에게 경청하지 않냐면 그때는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고장의 성문으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세고 반항적이라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방탕자요 주정뱅이다 할 것이며 그러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들의 속을 썩인 사람은 부모가 자녀들 때문에 시간 다 뺏기고 물질 다 뺏기고 사고를 치니까 이것도 결국은 남의 참 부모의 그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우리가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웃에 옛날 우리 어릴 때 뭐 이웃의 것을 훔쳐먹고도 그냥 웃고 넘기는 적이 많았죠.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이다. 그리고 참 어디 고용된 사람이 8시간 일을 하고 주 40시간에 시간당 얼마 받는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거 어디 가서 참 시간을 때우고 빼먹고 이런 것도 사실 도둑질이죠. 도둑질입니다. 사실 조그맣게는 저는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멕시코 같은 데 갈 때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휴지를 참 뺄 때 어떨 땐 두 장을 빼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거 두 장을 빼면 너무 많이 빼는 거 아닌가 이런 그 가책이 올 때가 좀 있어요. 종이가 없으면 또 어떨 불편하니까 멕시코 갈 때 그래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점점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민감해질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성령의 그 비침 속에서 정말 이 꼭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결국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그 이 십계명 전체가 사랑하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고 또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또 안식일을 안 지키겠냐 이런 얘기죠. 유대인들에게도 결국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도 부모를 사랑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늠하고 이웃 여자 가늠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겠냐 말이죠. 또 어떻게 거짓 증거하고 탐내겠느냐 이거죠. 이게 결국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첫째는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성령 있는 사람은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음성을 듣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부정적인 이 계명을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 이것은 당연히 가부가 되는 게 아닌가. 우리의 삶은 지금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안에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세 계명으로 주님이 주셨고 그 한 계명,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 모든 율법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했어도 그 한 계명만, 세 계명만 있으면 다 커버 된다. 그것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서의 대강령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편합니까? 참 돌 하나 가지고 모든 걸 잡는 거죠.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원자 폭탄을 가지고 터뜨리면 그냥 모든 게 다 죽잖아요. 이 사랑은 바로 원자 폭탄이죠. 옛날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해주고 그를 양자로 삼아서 목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만 나면은 문둥이촌에 가서 문둥이들의 고름을 빨아줬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닮는 자가 되라. 주님을 닮는 자가 되라 하면서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참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민감하게 돼야 될 텐데 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깝죠. 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그게 되죠.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온 몸과 영의 혼까지 전부가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없죠. 우리는 옛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러한 흉악한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충만 그러므로 사랑 안에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가장 최상의 것을 추구하라. 그건 사랑이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율법서의 십계명을 우리가 또 상고함으로 참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좀 평안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 주의 사랑 안에 구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서 또 주의 피로 씻김 받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속에 사랑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러므로 새 계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죄악 세상에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